휴가를 다녀왔는데 떠날 때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던 적이 있으십니까? 주말 내내 잠을 잤는데도 월요일 아침이면 불안감과 비장함을 느끼며 깨어나지는 않으십니까? 일요일 저녁 9시가 넘어가면 이유 모를 답답함이 가슴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내일 아침 울릴 알람 소리가 벌써부터 귀에 쟁쟁하고 침대에 누워도 손은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켜서 회사 이메일이나 뉴스 헤드라인을 확인합니다. 몸은 쉬고 있지만 뇌는 이미 전쟁터로 복귀한 군인처럼 비장하게 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편리한 스마트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깊은 쉼을 완전히 도둑맞았습니다. 왜 우리는 휴가를 다녀와도 주말 내내 잠을 자도 여전히 피곤한 것일까요? 단순히 업무량이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만성 피로의 진짜 원인을 진단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내가 무엇을 했는가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과를 낼 때만 가치 있다. 나는 남들보다 뒤처지면 끝장이다. 이 잘못된 정체성이 우리 영혼의 밑바닥에 깔려 있기에 아무리 침대에 누워 있어도 성취하지 못하는 나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제독 철학자 한병철 교수는 그의 저서 피로사회에서 이 정체성의 위기를 날카롭게 파헤칩니다. 그는 현대인이 타인의 강요가 아닌 스스로 자신을 착취한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노예는 주인에게 일하라는 명령을 들었지만 현대의 노예는 스스로에게 너는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속삭입니다. 이것은 자유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멈출 수 없는 덫입니다. 우리는 더 유능한 내일을 만들기 위해 오늘을 연료로 태워버리는 성취 주체가 되었습니다. 남들이 SNS에 올린 화려한 성공을 보며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왜 저들만큼 못해? 라고 자책합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스마트폰을 쥔 채 생산성의 채찍으로 자신의 영혼을 때리고 있는 가해자이자 피해자입니다. 성경에는 이 성취 강박에 사로잡힌 현대인의 추상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마르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날 마르다의 부엌은 전쟁터였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음식 끓는 냄새, 이마에 맺힌 땀방울. 그녀는 예수님께 최고의 식탁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생 마리아가 돕지 않자 그녀는 폭발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은 단순한 짜증이 아닙니다. 심리학자 브네 브라운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은 가치 입증을 위한 분주함입니다. 마르다의 내면에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완벽하게 해내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를 인정하지 않으실 거야. 그녀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쓸모를 증명하기 위해 일했습니다. 정체성이 일 잘하는 하녀에 머물러 있었기에 그녀의 노동에는 기쁨이 없고 억울함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쉬지 못하는 더 깊은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조차 고용주와 직원의 비즈니스 관계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맏아들을 보십시오. 그는 평생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돌아와 잔치 풍악 소리가 들릴 때 그는 밭에서 돌아와 땀에 젖은 옷을 입은 채 문 밖에 서서 분노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항변을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아들의 언어가 아닙니다. 철저한 직원의 언어입니다. 내가 이만큼 투입했으니 이만큼의 산출을 내놓으십시오. 영성과 헨리 나우에는 그를 가리켜 집 안에 있는 탕자라고 불렀습니다. 몸은 아버지의 집에 있지만 마음은 일터에 있는 사람은 결코 잔치를 즐길 수 없습니다. 직원은 성과급을 바라고 일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누립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스스로 고용한 직원이 되어 살았기에 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지독한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분주한 마르다에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라고 하시며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을 칭찬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 발치에 앉아 있는 것. 바로 존재함이었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게으름이라 손가락질하지만 현대 뇌과학은 이것이 가장 고차원적인 회복임을 증명합니다. 스탠퍼드대 신경과학자 앤드류 후버만은 우리 뇌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처리할 때는 결코 회복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비수면, 깊은 휴식 상태에 들어갈 때 비로소 뇌가 리셋되고 창의성이 깨어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살을 멀리 쏘려는 공수가 활 시위를 당기고 숨을 멈춘 순간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역을 뚫고 나가 힘을 모으는 가장 역동적인 신뢰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 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성과를 내는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임을 확인하기 위해 쉽니다. 그러나 성취하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라는 복음의 선언을 듣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안도감과 동시에 경보가 울립니다. 평생을 경쟁 속에 살아온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대로 멈춰도 괜찮은 걸까? 이러다 도태되는 건 아닐까? 이 영적 휴식을 방해하는 마음의 안개, 즉 세 가지 치명적인 오해를 걷어내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째, 멈춤은 패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멈추면 게을러지고 경쟁에서 뒤처질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포기와 쉼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패배감은 내면이 고갈되어 어쩔 수 없이 멈추는 것이지만 영적 쉼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자발적으로 멈추는 것입니다. 화살을 멀리 쏘려는 공수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활 시위를 팽팽하게 당기고 숨을 멈춘 순간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역을 뚫고 나갈 힘을 축적하는 가장 역동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멈춤은 세상에서 도망치는 조용한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멀리 가기 위한 조용한 재충전입니다. 둘째, 이것은 나르시시즘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수용에 집중하는 건 이기적인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애와 자아도취는 정반대입니다. 나르시시즘은 내면이 공허한 구멍과 같아서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을 비추려 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수용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면이 사랑으로 넘쳐흐르는 샘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채워져야 비로소 나를 잊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은 내가 너보다 낫다고 교만하게 말하지만 은혜는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렇습니다. 셋째, 이것은 깨어있는 척하는 유약함이 아닙니다. 혹자는 이것을 자신의 감정만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의 유약한 문화나 사회 탓만 하는 태도라고 오해합니다. 소위 깨어있는 마인드는 사회가 나를 인정해줘야 내가 온전해진다며 외부에서 답을 찾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마인드는 단호합니다. 사회가 아니라 창조주가 나를 정의한다. 우리는 사회가 변해야만 행복해지는 무력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거칠어도 흔들리지 않는 존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만 우주의 고용인직에서 사표를 내십시오. 당신이 스스로 짊어진 세상의 CEO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유대신학자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은 안식일을 시간의 지성소를 짓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쉼을 통해 선언해야 합니다. 나는 나의 이력서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직원은 은퇴하면 남남이 되지만 자녀는 영원히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오늘 당신이 계획대로 살지 못했어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어도 당신의 가치는 1%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이 아니라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번 한 주, 마르다의 분주한 부엌에서 나와 마리아의 고요한 발치로 삶의 자리를 옮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들으셨던 그 음성을 당신의 영혼에 들려주십시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확실한 정체성 위에서만 우리는 비로소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